본문은 병에 걸린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질병에 걸린 아이의 상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발작 시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굳어지는 질병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질병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주 오래된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질병은 아주 심각한 환자의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요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요청은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사연 앞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따뜻함을 전하고자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제자들은 기도하며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온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의 마음에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으나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 아이에 거하고 있는 귀신도 내쫓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는 일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과 22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라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의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등장하는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아마 알고 듣고 그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아이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아이의 병은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쳐서 포기할 때쯤 드디어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아이의 아버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들의 제자를 데리고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당신들의 제자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도 쫓아내지도 못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들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의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모습에 이제 아들을 고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마음과 함께 두 번째는 그래도 제자들보다는 어쩌면 스승인 예수가 더 큰 능력을 소유하여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쉽게 하려고 해결하려는 마음, 기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 기도의 모습보다 문제들을 더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은 저만 있는 겁니까? 왜 오늘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인간적인 마음과 방법과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입니까? 더 많은 축복과 더 안전한 삶의 자리를 구할 뿐이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의 고백으로만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작 우리의 생명 하나 살리고자 내 영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밖에 하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또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측량할 수도 없으며 내 생각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전부를 내 인생의 전부를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고백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함 속에서 시작된 아버지의 기도는 아이의 질병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시작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회복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와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할 때 주님은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실지 기대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모습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와 아버지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때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절망의 자리는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자리를, 소망을 갖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다행이다. 이제 됐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됐을 거야. 아마도 이제 걱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다시금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시금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가 외쳤던 말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난치병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나의 더에 한 가지 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근본적인 그 모습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처럼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의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의 이야기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서부터 30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응답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의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주님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어머니처럼 주님이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개들도 바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자존심,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조차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아질 때 내 삶이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어야 해서 후원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한 외국계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건축할 것인지를 그 계획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며 건축계획과 예산을 보고받은 후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계획입니다. 성유사님,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 후원금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이때 성교사님은 담대하게 제로입니다. 그러자 그쪽 교회에서는 후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한 후원교회에서도 똑같이 관심을 갖고 학교 건축계획을 이야기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국계 교회처럼 똑같이 계획과 예산을 보고 후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성교사님 지금 얼마의 후원금이 모였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은 동일하게 망원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선교사님 이 헌금을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금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의 학교의 지원금을 후원하겠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낙심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28절과 29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아이의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아이 아버지의 요청에 제자들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서는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의 능력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합니까? 바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정말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미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질병에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의 부탁도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치유의 자리는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간 예수님과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그 당시 그 아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냐 하면 바로 아홉 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니까 야야 나와 너 어저께 기도 안 했잖아 내가 하면 돼. 그렇게 아마 서로들 아홉 명이 그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음에도 그 누구 하나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도 귀신을 내쫓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던 그 상황, 지난번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이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지금 이 모든 삶의 자리를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또 지구의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만큼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아닌 큰 착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최소한 기도를 몇 분까지 할 수 있어? 물어보세요. 아니, 이게 강대상에서도 말을 안 들으시면 얼마나 지구에서 말을 안 들으시려고 이러는. 목사인 저도 기도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한 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이 쌓이고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자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더불어 마지막 고백의 자리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기도의 자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 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도 도망갑니다 라고 기뻐 외쳤던 그들의 고백 앞에 제자들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완전히 이양되었다라고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가 이제는 뭐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는 나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고난에 처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에 있는 많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가장 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되어지는 모든 기도의 모습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환경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위대함을, 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의 안에 맞닥뜨려 있는 어려움의 모습들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제 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또 2026년의 한 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